어김없이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며 주어진 삶에 불평불만을 거두지 못하는 모자라고 나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지난 과거를 지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범죄치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속에 저희를 줄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세우려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의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잡힌 바된것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서로를 온전케 하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더욱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140여 년전 작고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과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통로가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의 전쟁으로 굶주림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절망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와 냉소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어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질서의 바탕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져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말하는 세상 가운데 성령이 양심이 되어 바르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이 편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전하려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원주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의 자랑거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로마 신화의 다이애나에 해당하는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론과는 딸, 아들,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아폴론이 태양신이라면 아르테미스는 달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만 해도 3,000명이 넘었고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 덕분에 로마 각 제국 각처에서 몰려드는 참배객들로 에베소는 항상 붐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아르테미스 신전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가리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에베소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 신전, 즉 은감실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모형 신전 은감실을 집에다 두고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모형 신전 안에 성스럽다고 여기는 물건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크기의 모형 신전은 몸에 부적으로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모형 신전 산업은 1년 내내 성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신,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니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발끈했던 것입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모형 신전 제작업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위대한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모형 신전 제작업자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를 질렀고 온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이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의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간 사람들은 뭔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결국 허공을 진동하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는커녕 혼란만 커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자신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자신들이 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지 도무지 그 까닭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형 신전을 제작하는 일을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참으로 미숙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즉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점점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정도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정도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형과 아버지가 분노하자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 수백 마리의 가축을 화해의 선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얍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서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습니다.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야곱은 절면서 걸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에서는 야곱의 가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선물로 보내준 가축들을 언급하며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이 이러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이 보낸 선물을 형 에서가 받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형이 그 선물을 받아야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는 아부성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만약 우리의 삶과 믿음, 인격을 보고 진심으로 당신을 보는 것이 주님을 뵙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의 모습을 뵈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를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적지로 삼고 잘 성장하고 또 잘 성숙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성인은 처음엔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엔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온 가족의 큰 기쁨이 되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귀여울 때는 얘가 자라지 않고 이대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정말로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느 특정한 개월수나 특정한 나이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아이는 온 가족에게 근심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피터팬 증후군 또는 피터팬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이 이미 되었음에도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이나 소년이 되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나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연극 및 소설 작품 피터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아이는 자랍니다. 단 한 명만 빼고서. 주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어디서 난 것인지는 오직 요한복음만이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한 아이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나들이 도시락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파이다리온인데 우리말로 하면 소년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어린 아이 아이는 네피오스인데 우리말로 하면 유아입니다. 특히 네피오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너무 어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두 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또한 아주 미숙하게 행동하거나 아주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철없이 행동할 때 어린애같이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의 어린애가 네피오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이 풍성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투었고 신앙적으로도 미숙했고 윤리적으로는 더욱 미성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 어떤 도시보다도 타락했다고 여겨지던 고린도 사회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령한 사람을 대하듯 대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밥으로 먹이고 싶으나 밥을 먹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해서 젖으로 먹인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네피오스 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라나야 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 이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5년 전이나 10년 전 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자신이 철이 없었고 더 나은 것이나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중 다수는 그때에 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그때에 선택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것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행동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는 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바르게 선택하지도 못했겠습니까? 그때는 지능지수 즉 IQ가 두 자리였고 지금은 세 자리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마 지능지수 IQ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 지수 또 영적 지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가 우리의 삶 지수, 인생 지수, 영적 지수가 가장 높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는데 유혹에 빠지는 것과 요동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 요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고 합니다.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나 세속적 가치관에 미혹되어 요동, 흔들리게 되면 바르게 성숙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더 선호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에 새겨둘 만한 격언과 같은 말씀이 더 많다고 여기고 또한 징계보다 위로하는 말씀이 더 많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위험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꽤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그 배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했습니다. 당시 배는 항해하다가 정기적으로 항구에 정박해서 상당 기간 말려야 다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대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다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부탁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선교를 잘 하지 못하게 될까 또 잘 섬기지 못하게 될까가 걱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 이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셨을 때 말세로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이 이러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초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공생애 말기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셨을 때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같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훈이나 바르지 못한 가르침은 총칼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총과 칼은 소수의 사람에게 해를 가할 뿐이지만 바르지 못한 교훈과 가르침은 수천, 수만, 아니 그 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가르침은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서신서에도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자신에게 전혀 수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는 말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반복해서 말했고 지금도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석방 명령이 떨어질지 사형 명령이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권합니다. 그 가르침에 물들고 나면 율법의 가르침에는 어른이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는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린 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예, 국민학교였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다녔던 1970년대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동산이나 공원으로 봄, 가을에 소풍을 가면 학생들과 선생님들 외에 따라오는 사람들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지, 장사꾼, 그리고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밥이나 달걀과 같은 먹거리는 구걸하는 사람과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또한 장사꾼들이 파는 조악한 품질의 물건을 적지 않은 아이들이 샀습니다. 당시 도박꾼들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우려내기 위해서 했던 놀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빨간 카드 찾기와 긴 고무줄 뽑기가 있었습니다. 빨간 카드 찾기는 카드 세 장 중에 두 장에는 아무 그림이 없고 한 장에는 그 일장기와 같은 둥글고 빨간 큰 점이 있습니다. 그 세 장의 카드를 섞어놓고는 그 중에서 빨간 점이 있는 카드를 찾으면 돈을 거는 만큼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카드를 천천히 그리고 쉽게 섞어서 아이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카드 두 장을 아래 위로 쥐고서는 손에서 한 장을 떨어뜨리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위쪽에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아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의 돈이 모두 도박꾼의 호주머니에 다가 있습니다. 고무줄 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고무줄과 짧은 고무줄이 있는데 그 두 고무줄을 꼬아서 위로 두 줄을 보여주고 아래쪽으로도 두 줄을 보여줍니다. 중앙만 손으로 꼭 잡고 있습니다. 긴 고무줄을 뽑으면 돈을 그 만큼 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긴 줄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때도 아이들을 깨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을 잃어주는 척합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어떤 줄을 뽑아도 결과는 짧은 줄입니다. 도박꾼이 긴 줄과 짧은 줄 두 줄을 위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줄을 이렇게 굽게 해서 짧은 줄 두 줄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뽑아도 짧은 줄입니다. 이런 도박꾼들이 아이들을 꾀는 유일한 근거는 속임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확실한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특정한 코인이나 주식이 급등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앙적으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성숙은 디지털의 방식으로 거기로 가지 않고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리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을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속적 가치관에 속한 것이 요동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잃지 않으며 교인이 교인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살아가십시다.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세속적 가치관의 바람과 파도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삶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의 사람들은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웅장한 신전이 있는 것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들은 그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른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왜 소리를 지르는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삶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에베소 사람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으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온갖 세속적 가치관의 바람과 파도에 요동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살아감으로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으로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인의 교인다움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도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한 교회,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